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6일 한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참사는 북한 제외공관에서 대사, 공사 다음 직책입니다. 리 전 참사는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 대리,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관 대사 대리에 이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입니다. 리 전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에 쿠바와 전격 수교한 바 있습니다. 리 전 참사는 16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 하는 식으로 밀었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질병 치료 요청도 거부당하면서 탈북 결심을 굳혔다고 리 전 참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리 전 참사가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남미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청천강호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파나마 측과 교섭을 성공적으로 벌여 김 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리 전 참사의 당시 활동은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전 참사의 탈북 경위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전 참사의 언론 인터뷰에 관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는 전날 평양시내 대사관에서 취총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는 막시모 네레로 FAO 수석경제학자, 고드프리 마그웬지 FAO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 이후 국제기구 관계자가 북한에 공식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에 국경을 봉쇄한 뒤에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었습니다. 또한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입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북한 당국이 국경은 다시 열었지만 외교관들의 근무는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등 친북한 국가에만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에야 유럽 각국 외교당국자들의 방문이 재개됐습니다. 취 총장과 왕 대사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상황에 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취 총장은 왕 대사에게 FAO 관련 현안을 소개한 뒤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중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차량과 장비 반입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스캇 앤더슨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담당 부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안전에 대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스라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에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땅에 묻혀 쓰레기가 되고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폐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생활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입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이 플라스틱 없는 7월이라는 환경운동. 분해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을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보고 애초에 플라스틱을 덜 만들고 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호주 사람 레베카 프린스 루이즈 씨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동료들이 동참을 했고요. 이 생활운동이 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약 8,900만 명이 참여했고 5억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2억 2,600만 킬로그램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었던 글로벌 친환경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7월 운동의 웹사이트와 이 소식 전하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운동에 함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줄이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담아질 물건은 아예 사지 않거나 피하기. 외출할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서 비닐에 포장된 식품이나 상품을 집에 가져오지 않기. 일회용 용기에 담겨올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 멀리하기 대신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미국인 한 사람이 버리는 플라스틱이 하루에 약 2.3kg이라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용기와 재활용 컵, 빨대 등을 넣은 간편한 천 가방을 휴대하는 생활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없이 사는 7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8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비가 계속됩니다. 18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5에서 80mm 정도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등 서쪽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정도,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목요일 오전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 등 동쪽 지역은 며칠간 소강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황해도와 평안도 등 서쪽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4도고요. 개성과 신의주가 23도, 함흥청진 21도, 중강 20도, 원산의 아침 최저 22도, 해산 1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중강 원산이 2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함흥청진 26도, 해산 28도, 강계가 29도로 가장 높습니다. 개성의 낮 최고 26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향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국 중재로 다음 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과의 전기차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팔레스타인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하마스와 파타가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주에 만난다고요?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체정부 집권단격인 파타가 다음 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 몇몇 서방 언론은요, 양측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 하마스와 파타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이 주재하는 회의가 오는 20일과 21일에 열린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타 측에서는 누가, 하마스 측에서는 누가 대표로 베이징에 갑니까?
네, 뉴욕타임스에는 하마스 고위관리를 인용해서요.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대표단을 이끈다고 전했습니다. 또 파타 쪽에서는 마흐무드 알룰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AFP통신이 이 파타 소식통을 인용해서 16일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 보도를 확인했습니까?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관련 정보를 전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모든 당사자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거의 2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5번이나 중국에 갔었는데요. 네,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회담을 중지한 이 하마스와 파타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측은 모두 팔레스타인 정당이자 정치 세력 인데요.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하마스가 크게 이겼습니다. 이어서 양측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자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에서 파타를 몰아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가자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파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부분적으로 행정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그 팔레스타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여기는 거는 어느 쪽인가요?
네,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데요. 반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많은 나라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은 그동안 자신들을 팔레스타인들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내세우려고 했고요. 상대방이 자신들 권력을 약화할 것으로 경계하면서 대립해왔습니다.
네. 이전에도 하마스하고 파타 사이에 대화는 있었죠?
네, 몇 번 중재 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에 베이징에서 회담이 있었고요. 6월에 후속 회담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로 연기됐던 겁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 7일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로 이 양측이 화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전쟁이 끝나고 가자지구 재건을 진전시키려면 파타와 하마스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실현 전망에 부정적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후 가자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안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 하마스 측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대한 민간 통제를 포기하고 재건 책임을 독립정부에 넘길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자체 군사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배제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독립정부가 들어서도 군사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가자에 하마스와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정부를 세우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관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에 중동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이번 베이징 회담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번 가자 전쟁에서 경쟁자인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중립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측이 원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 이번 회담이 중국의 는 국제무대에서 중재자로 자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몇 년 새 중국이 중동에서의 관계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고요. 이는 특히 지난해에 그 오랜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외교적 화해 중재를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 는 인공지능 같은 부문에서 중동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추가로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문제를 조사할 전문가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3월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는데요. 그 뒤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전문가 패널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3월에 WTO에 제소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건데요. 중국 상무부가 15일 성명에서 워싱턴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법이 중국과 다른 나라 제품을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설정하며 녹색 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또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는 크게 인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에 해당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관세도 대폭 인상했는데요. 이 조처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관세나 첨단 기술 제품 수출, 또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틱톡 사용 금지 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값이 싼 그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려고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런 정책이 불공정 행위라면서 대응 조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일축하고 중국 기업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가 침해되면 이에 보복할 거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유럽연합 쪽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제품의 값을 크게 낮춰서 규모가 큰 역내 시장을 중국 제품들이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하는 조처를 강구했는데요. 특히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달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7.6%의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처를 두고 지금 EU 회원국들 사이에 생각이 갈리는군요.
네,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다른 건데요. 실제로 집행위가 회원국들의 15일 자정까지 권고 투표를 통해서 이 조처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 로이터통신은 이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찬성하고 독일과 스웨덴은 기권한다고 15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 투표는 구속력이 없고요. 다만 집행위가 해당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새로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4 세계 경제 전망 7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과 같은데요. 반면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증가한 3.3%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수정된 전망과 관련해서 IMF 쪽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IMF는 먼저 아시아로부터의 수출 호조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제적 활동과 세계 무역이 올해 들어 견조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제한 조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체스 수석 경제학자가 지적했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조처가 지난해 3천 건 넘게 시행됐다면서 이건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2019년에 1,000건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IMF가 무역 제한 조처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하고 중국 또 중국과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 사이에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IMF는 그런 제한 조처가 수출 제한이나 산업 정책 형태를 띠고 보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국제적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나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고 금리 상황 주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이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IMF는 이 서비스 가격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억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IMF는 또 이 새로운 무역 긴장이나 지정학적 긴장도 여기에 일조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역 긴장이 커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이 됐습니까?
네, IMF는 지난 4월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 소비 반등과 강력한 수출 호조에 따라 그렇게 조정된 건데요. IMF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앞서 4.1%에서 4.5%로 수정했습니다.
네, 성장률 5%는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수치하고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소비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전망세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IMF가 지적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미국은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해서 0.1%포인트 떨어진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건 연초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탓이라는데요. 이 IMF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1.9%를 유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0.1%포인트 오른 0.9%로 수정됐습니다. 또 유로존의 내년도 성장률은 4월 전망치와 같은 1.5%였습니다.
예. 자, 중국을 제외하고요. 아시아에서 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월에 0.9%에서 0.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또 인도는 7.0%로 상향 조정됐고요. 한국은 지난 전망에서 0.2%포인트 오른 2.5%로 예측됐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지금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러시아 경제는 올해 3.2% 그리고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 경제는 전쟁이 시작된 2022년에는 1.2% 역성장했고요. 지난해에는 3.6% 성장했습니다.
네, 지구초론을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비밀 경호국이 지역 경찰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 수가 29% 감소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함께 출마할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JD 벤스 상원의원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상원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공화당의 후보로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JD 벤스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한 이 JD 벤스 의원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JD는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군인의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벤스 의원이 책도 냈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이 힐빌리의 노래는 가난한 백인 노동계층 부모 밑에서 성장한 벤스 의원이 실리콘밸리의 거부로 자수성가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이자 미국 사회를 성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출판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2020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벤스 의원을 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JD는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으며 그는 이제 캠페인 기간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그리고 그 넘어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JD라는 약칭으로 계속 벤스 의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전체 이름의 앞머리 글자인 거죠, JD가?
그렇습니다.
정식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식 이름은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벤스 의원 본인의 소셜미디어나 미국 언론들도 JD 벤스 또는 점 없이 그냥 JD 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1984년 8월 2일생인데요. 올해 만 39살인데 이제 다음 달 2일이면 40살이 되는 거죠.
네, 올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벤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면서 1952년 이후 가장 나이 어린 부통령 후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벤스 팀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역대 두 번째 젊은 부통령이 되는 건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벤스 의원의 선택은 벤스 의원을 선택한 것은 올해 78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1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젊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생으로 현재 59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 의원. 공화당 대회, 전당대회 첫날 이렇게 모습을 탁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벤스 의원은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대의원들의 뜨거운 환영에 다소 상기된 얼굴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네.
벤스 의원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수락하기 전날인 17일에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벤스 의원의 뭐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정책 방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벤스 의원의 정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초선 의원이거든요.
네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의 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서 강력한 정책을 옹호해왔고요. 국내 정책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뭐 잘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예.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옹호하고요. 세계 경찰로서 미국이 활동하는 그런 역할에는 반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벤스 의원이 이렇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바이든 재선 캠프 측은 즉각 벤스 의원을 가리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적이고 퇴보적인 사업을 기꺼이 따르는 종이다, 하인이다 뭐 이렇게 묘사하면서 깎아내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복제인간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말에 펜실베이니아 이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경호의 허점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부 경호 임무는 현지 경찰이 담당을 했다는 거죠. 이와 네. 관련해서 비밀 경호국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비밀 경호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방 법 집행 당국을 탓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지 법 집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나타냈는데요. 비밀경호국은 16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총격범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간 경찰관들과 지역 파트너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이 어떻게 이런 성명을 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7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당시 이 행사 현장 경호는 비밀 경호국이 맡았는데요. 네. 다만 이 총격범이 올라가 있던 건물 지붕 등 이 주변 경호는 현지 경찰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행사장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총격 직전에 몇몇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게 큰 소리로 알렸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요. 용의자 토머스 크룩스 씨가 이 총격을 시작하기 약 1분 전에 사람들이 이미 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마요르카스 장관은 15일 기자들에게 며칠 내로 이 독립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가 지도자들을 실패 없이 보호하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시정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총격 전과 도중 이후에 이 비밀 경호국과 다른 법 집행 기관의 행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총을 쏜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 요원의 총을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 관련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여전히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즘으로 보고 조사 중인데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FBI는 15일 기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용의자 크룩스 씨의 전화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면서 그의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유세 참가자, 다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100건에 달하는 인터뷰를 했고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네. 이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로 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두 후보 외에도 몇몇 군소 후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라면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는데요. 이 케네디 후보는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케네디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뭐 거의 없습니다만 이 케네디 후보 유세장에는 꽤 많은 지지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케네디 전 대통령, 케네디 전 법무장관 모두 암살범의 총격으로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는 아버지와 삼촌을 모두 총격으로 잃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선거 유세 전과 이후에 이 케네디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밀 경호국은 법에 따라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또 그 가족을 대선 그러니까 선거 120일 전부터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3당 후보의 보호는 이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적발된 사람 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한 달간 미 국경순찰대가 남부 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입국자 수가 전달과 비교해서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죠.
네, 미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국경순찰대가 지난 6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 수는 8만 3,500여 명입니다. 전달인 5월에 거의 11만 8천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크게 줄어든 것이죠.
네.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주자에 대한 망명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에 즉각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6월 말까지 일주일 평균 적발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그 망명 제한 정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6월 4일에 이 남부 국경 통제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새로운 행정명령인데요.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그 수가 7일 평균 하루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진 뒤 2주가 지나야지만 이 해당 조처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망명은 계속 허용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당시 그때의 국경 상황은 어땠었죠?
네, 미 국경 순찰대원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루 평균 3,700명의 불법 입국자를 체포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2,500명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남부국경을 넘는 사람이 25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자, 그러니까 새 행정명령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만에 불법 입국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밀러 국장 대행은 최근의 국경보안 조처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부과하는 우리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멕시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주자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망명 제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적의 이주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중국인들은 주로 이 중국에서 항공편을 통해서 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간 후 그곳에서부터 미 남부 국경을 향해 육로를 이동하는 경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미국에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9개의 검문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이주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디에고 검문소였고요. 그 뒤를 이 애리조나주 투싼 검문소가 뒤따랐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합법적인 망명은 허용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망명 신청한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면 이주자가 이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 CBP가 출시한 스마트폰 앱 CBP1을 통해서 이 망명 신청 절차를 미리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앱을 통해서 4만 1천 명 이상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CBP는 지난 2023년 1월 CBP1 앱이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68만 500명이 성공적으로 망명 신청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주 행정부에서 주지사를 보좌하는 핵심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위들로는 총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들 세 직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이 펴낸 책자인 주와 지역정부 그리고 정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총무 장관실은 주내 사업 허가와 사업 개발 관리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총무 장관의 기능 가운데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거 관리라고 이 책자는 설명합니다. 총무 장관실은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투표지 인쇄와 배포를 면밀하게 관리합니다. 투표를 실시한 뒤 총무 장관은 선거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치러졌다고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개발과 협력관계와 관련된 주 총무장관의 다른 많은 역할도 있습니다. 총무장관은 주 내 사업 환경과 어떤 산업이 해당 주에 들어설 때의 혜택을 방문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ew York State's Attorney General has accused Donald Trump's family business of repeatedly misrepresenting the value of its assets, citing what
주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사법 대변인으로 일하며 법적 당사자로 주와 연관된 모든 재판과 수사 그리고 항소에서 주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 책자에 따르면 법무장관실은 형사사건에서 법률 대리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주 법률 전문가를 조직할 책임도 있습니다. 주 법무장관실은 보통 형사 업무와 민사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로 나뉩니다. 주 재무장관은 주 정부 내 금융거래를 관리하거나 감독합니다. 세금과 투자 그리고 거래 수익 징수가 주 재무장관 직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 재무장관은 징수되는 재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주 예산 문서에 명시된 법적 공식에 따라 주 기관들의 이들 재원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주 재원이 예산 목표를 달성할 만하지 않은 경우 주 의회가 주지사 승인으로 주 재무장관에게 채권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주 재무장관은 주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높은 채권 등급을 유지해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주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총무장관과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9년 7월 16일 미국 우주비행사 3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닐 암스트롱의 말이 지구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인간의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몇 분 뒤 에드윈 올드린도 합류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공기도 바람도 없는 달에서 돌과 흙을 모으며 달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은 착륙선이 달 표면에 머물렀던 21시간 36분 중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탐사선 밖에서 달을 탐사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암석과 토양 표본을 수집해서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임무를 마친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인 이글로 돌아와 무사히 이륙했고, 이글은 사령선인 콜롬비아와 도킹해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달 탐사 경쟁의 승자는 미국이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기 동안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195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라 3선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4선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은 한 사람이 두 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비준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임기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두 임기 동안 여러 중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뉴딜 정책 같은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를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을 위한 새로운 정부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주도했고 1956년에는 미국 본토의 모든 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흑백 분리학교 제도에 반대하는 소송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권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엘라베마주에 연방군을 보내 흑인 학생이 백인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보호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기능을 강화했고 1958년 미 항공 우주국을 창설해 국방과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해인 1953년 정전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0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소련 지도자 니콜라이 불가닌과 니키타 후르쇼프와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 지도자가 회담을 갖는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소련의 이런 만남이 두 나라 사이의 핵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9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선거운동을 다시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건강하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경쟁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들라이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4년 전인 1952년 대선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아이젠하워 후보와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책과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Sure. What's up?
Well, I'm new, but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Well, whatever you do,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Who's Julian?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잠깐 시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Sure. What's up?
물론이죠. 뭔가요?
Well, I'm new.
나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I'm new.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거나 새 동네에 입주했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새로 왔어요. I'm new here.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이 직장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조언 같은 것 해줄 게 있나요?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물론이죠.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 잘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Pleasant to work with. 여기서 pleasant, 기쁜, 즐거운 이 단어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He is pleasant to work with. 또는 It is pleasant to work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제 말은 이 회사와 관련된 특별한 게 있나요?
Well,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충고하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이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오늘 대화에서는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줄리아는 따라하지 마세요.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여기서 book, 책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age, 책의 페이지, 책의 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생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Who's Julian?
줄리안이 누구죠?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부사장이요? 그는 모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그는 작년에 회사 돈을 훔쳐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그렇다면,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줄리안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책에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로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